욥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그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욥기서의 전체 흐름을 보면은 그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친구 세 사람이 욥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세 사람의 이름은 방금 읽었던 욥기 2장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대만 사람 엘리바서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의하고 오더니, 욥을 찾아온 친구가 세 사람입니다. 엘리바서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욥기를 보면서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던가를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욥보다 연장자였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5장 10절에 보면 우리 중에 머리가 새기도 하고 연로하기도 하며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욥의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욥보다 어린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 중에는 머리가 허옇게 세웠고 또 연로하고 심지어 자네 부친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이세 친구들은 보편적으로 욥보다는 나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욥을 서로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2장 11절에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상약했다는 것은 미리 약속했다는 말이죠. 욥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서 약속을 하고, 그 무작정 온게 아닙니다. 미리 약속을 하고 잡고 왔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아마 전화번호도 있을 것이고요. 서로 카톡도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전화를 하든지 카톡을 하든지 텍스트를 하든지 간에 서로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학식과 재물을 겸비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욥기서 전체 흐름을 보면 욥과 이 친구들 간에 논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화나 논쟁을 보면은 나름대로 논리 전개와 풍부한 지식을 동원해서 욥과 변론을 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일정 수준의 학식과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다. 뭐 요즘 말로 하면 가방끈이 길다,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방의 최고 갑부인 욥을 조문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자기 지방의 유지의나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즘 만약에 빌 게이츠가 아픈데 그빌 게이츠에게 전화하고 카톡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저커버그나 워린 버핏이나 뭐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 게이츠가 아프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우리 워싱턴 사는 사람인데 조문 가야지, 방문해야지, 전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적어도 빌 게이츠와 전화를 하고 나 가도 돼? 언제 가면 될까? 약속을 잡을 수 있다면은 그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 유유상종의 시대였습니다. 같은 계층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런 걸볼 때에 욥의 세 친구는 적어도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 사람은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의 신앙이 욥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욥의 신앙 정도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상당한 수준의 신앙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그 친구 중에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1절 말씀에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러분, 욥기를 보면서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빌닷이나 친구들이나 사람이 하는 말인가를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리고 빌닷이 하는 말이 다 옳은 이야기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절 말씀에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여러분 이 말은 욥의 이야기를 듣고 빌다시 디베이트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빌다시의 이 말이 다 옳은 것인가? 우리는 빌다시의 변론을 보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빌다시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앞에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해요. 엘리바스가 욥과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엘리바스는 악인은 징계를 받고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 전제입니다. 빌다도 비슷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징계를 받는다는 원리를 고수하지만 그래도 빌다스는 의인도 징계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빌다스는 순전한 사람과 사곡한 사람을 분류하면서 순전한 사람은 흥할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고 사곡한 사람은 재앙을 멸망을 받는다는 그 논리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다시 하는 이야기가 욥에게 과연 친구로서 심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욥에게 위로자가 되느냐, 조언자가 될 수가 있느냐, 좋은 조언자인 것인가 아는 것 같아요. 다짜고짜로 욥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가 욥을 비난하는 투로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욥을 마치 큰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지금 욥이 이런 당한 고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욥을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뿐 아니라 욥의 자녀들도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4절에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이 큰 죄를 짓고 그 자녀들이 큰 죄를 지어서 그 집안에 이런 우환이 왔습니까? 이런 재앙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욥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떤 잘못을 크게 하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는 있죠.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욥의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욥이 큰 잘못을 하고 욥의 자녀들이 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욥은 어떻습니까? 앞에 보면은 그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늘 날마다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자녀를 잘 이끌었습니다. 욥기 1장 5절에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어떤 행사를 하고 나면 잔치를 하고 나면 그 기간에 혹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봐 불러다가 번제를 드리고 성결하게 하고 점검을 하고 뭐 잘못한 것이 없느냐 다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닷은 욥의 자녀들이 큰 죄를 범해서 이런 재앙이 왔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닷이 하는 말은 다 옳은 말이 아니죠. 특히 7절 말씀은요, 우리 신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여서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문장에 보면 시작이라는 말과 나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레시트라고 합니다. 레시트, 시작, 태초.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레시트입니다. 그러니까 레시트 그러면 태초라는 말이고 베 레시트 그러면 이 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전치사예요. 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랄 때는 베 레시트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말은 처음이라는 말이죠. 나중이라는 말은 아하리트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상으로 제일 마지막 꼬레비 나중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과 나중 사물의 출발과 종점 인생의 시작과 마침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7개월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거지만은 새해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12월 31일 날 저 뉴욕에서는 뭘 하죠?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카운트다운 하잖아요. 10부터 시작합니까? 그래서 탁 내려와서 이제 딱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돼요? 팍 빵파레하고 막 서로 뽀뽀하고 난리 나잖아요. 아, 이제 새해를 맞이했구나.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는 아주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서울에서도 보신각에서는 종을 치죠. 뭐 서울뿐 아니라 동경, 런던, 파리, 호주 뭐 전 세계적으로 이 마침과 시작에는 환호성을 보내면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작할 때, 끝을 맞을 때 큰 행사를 크게 하죠. 회사에서도 어떻습니까? 연초가 되면 뭘 하죠? 시무식 하잖아요. 공사를 시작할 때 뭘 합니까? 기공식을 하잖아요. 어떤 직분을 맡을 때도 취임식을 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 올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내년에 취임식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대통령 취임식을 그냥 모여서 그냥 뭐 그냥 합니까? 아니잖아요. 시끌벅적하게 합니다. 장관이 취임을 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대학의 총장을 취임해도요 행사를 크게 하죠. 올림픽을 개막해도 월드컵을 개막해도 그 개막식을 시시하게 합니까? 아니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개막식을 자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냥 호각한 부르고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보시면 아무 시끌벅적하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폐식도 마찬가지죠. 끝났으니까 그냥 집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막 그냥 다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폐식을 하는 거죠. 애들 학교에 들어가면은 그 학교의 과정을 다 마치면 뭘 해요? 졸업식 하잖아요. 그냥 안 끝납니다. 입학식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심지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숨을 거두면 뭘 해요? 임종 예배도 드리잖아요. 임종식, 임종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작과 끝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네, 헬라어로 보면은 에고 토 알파 카이 토 오메가 호 프로토스 카이 호 에스카토스 헤 아르케 카이 토 텔로스. 세 번이나 강조를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리고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다. 아르케와 텔로스다. 알파와 오메가는 아시잖아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시작과 끝이다. 이 알파는 헬라어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헬라어 알파벳에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 말은 시작과 끝이라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왜 이런 명칭이 별칭이 별명이 붙었을까요? 예수님은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마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믿는 사람은 시작도 좋고 끝이 좋아요. 좋은데 특히 오늘 7절 말씀을 대단히 좋아하잖아요. 사업 시작하면은 뭘 하죠? 개업식을 할 때 사람들이 10중 8구 이 액자를 갖다 선물하면 이런 거 하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를 아주 멋있게 글 쓴 것을 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잘 되라는 시작은 작지만 나중에 잘 되십시오. 장사도 잘 되시고 사업도 잘 되십시오. 우리 한국말로 대박 나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잘 되라는 말씀으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알든 모르든. 그러나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이야기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사용한다면은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잘못 사용하는 말씀 중에 우리 삶에서 가장 잘못 적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바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은요, 문맥 속에서 보면은 욥을 지금 비난하는 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난하는 투로 빌다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판단하는데, 과연 이 말을 우리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 이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욥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형편에 빠져 있습니다. 충격적인 재앙을 당했어요. 그 많던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서 압사해서 죽었죠. 자신에게는 참 고칠 수 없는 큰 질병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의 가정에 친구들이 와서 아이고 자녀들이 죽 결혼해서 시집장가 잘 갔네.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이 대박나십시오.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 좋은 일을 시작할 때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을 이 당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빌다시 하는 말은 이건 뭐 욥을 축복하거나 위로하는 말이 아니죠. 욥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업식에서 결혼식에서 시무식에서 사업하는 사람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액자로 담아다가 선물하는 것은 이건 뭔가 말씀을 적용하는데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문맥을 무시하고 그냥 실제 말씀만 딱 따가지고 이 말씀이 좋으니까 앞뒤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적용할 때 사용할 때는 반드시 문맥 속에서 어떤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생각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 좋은 대로 필요한 것만 딱 따가지고 말하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고 다 그랬는데 앞뒤 딱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말만 딱 뽑아가지고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네. 하나님 안 계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게 된 그 과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기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일곱이요 여자가 셋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이 복을 받아서 동방에서 갑부였습니다.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가축을 다 빼앗기고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육체에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는데 부인은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고 바가지를 박박 끌고 있습니다. 전혀 좋은 분위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욥이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니면 욥의 자녀들이 큰 죄를 지어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 말이 나와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욥의 신앙을 하나님이 사탄들 앞에서 자랑을 하셨어요. 아 욥이 뭐 재물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자랑을 하니까 사탄이 시기하고 헐뜯어서 아이고 하나님 욥이 말이죠 자식들 잘 되고 재산이 많고 하니까 그렇지 그거 다 뺏어보세요. 욥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욥을 비판하고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런 배경을 전혀 모르고 빌다시 자기 생각으로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욥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과 친구들의 논쟁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그 문제거든요.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욥은요 자신이 참 열심히 아까 우리 1장에 말씀을 봤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자녀들 잘 단속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 그런데 이유도 없이 하나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당신 큰 죄를 지었고 또 당신 자녀들도 큰 죄를 지어서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하나님의 형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가운데서 빌다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절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5절부터 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무조건 시작은 작아도 나중에 잘 된다는 말씀이 아니죠. 잘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는데 그래야 시작을 해도 마침내 잘 되는데 즉 이 말은 뒤져보면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욥이 지금 고생하는 것은 뭔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죽은 것은 자녀들의 잘못이거나 죄를 지었거나 그런 집안에 우환해 온 것은 욥이 무슨 큰 죄를 지었거나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더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뭔가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욥의 이런 형편에 처했다면은 누군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지금 다 죽어가는데,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당신이 바르게 살았더라면 왜 이런 꼴을 당했을까? 누군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까? 위로는 그냥 기분을 잡히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삶의 과정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도 좋아야 되고요. 끝도 좋아야 되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 7절 말씀이 사실은요, 핵심이라기보다는 5절, 6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령들을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케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시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만 하면 믿는 사람은 다 마지막에는 무조건 창대해진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개업식을 하고 시무식을 하고 기공식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좋아야 결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청결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면 창대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잘 구하고 청결하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으로 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욥의 경우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뒤집어서 욥이 재난을 받은 것은 당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한 거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인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보냈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말할 수 없는 재난을, 소유물 다 잃고 자녀들 죽고요. 그러나 욥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욥기서 1장 시 21절 이하에 보면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느라.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욥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큰 복을 받죠. 욥기 4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렙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여러분, 1장에서 말하는 욥의 재산과 42장에서 말하는 욥의 재산은 계산해보면 딱 더블입니다. 딱 두 배로 늘어났어요. 자녀도 10명이 있는데 물론 다 죽었지만 다시 10명을 주시는데 이 10명의 자녀는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뭐냐면 전국 중에 그 자녀들이 정말 미남 미녀들이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랬던 건강을 되찾아서 장수의 복을 주셔서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인내의 결과라고 합니다. 인내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블로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울 때가 있죠. 항상 형통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해도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믿음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되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더블로 복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기복신앙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욥기를 가지고 기복신앙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1장에서 처음부터 욥은 동방의 큰 부자였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련 가운데 욥이 잘 인내했기 때문에 그가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또 잘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복신앙이죠. 신앙생활을 세상의 축복과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복신앙 이 한국교회에 특별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프로스페리티 디얼러지라고 하는 그 과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스페리티 디얼러지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 다르게 말하면 번영신학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과거에 공부했던,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그 자료들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몇 가지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기복신학은 고난의 신학을 배격하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크로스 디알라지, 그러니까 프로스페리티 디알라지가 아니라 크로스 십자가, 이 번영보다는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신학, 우리는 이걸 더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영신학은, 기복신학은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이 기복신학은 뭐냐면 인간 중심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어떤 주장이나 상상이나 번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나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랍니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기복신학은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나온 겁니다. Wrong interpretation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바르게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 wrong, 잘못했다는 거예요. Wrong interpretation. 이게 번영신학의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오늘 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하나님 잘 믿어서 큰 부자가 되었대. 하나님 잘 믿으면 다 부자가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문맥과 이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건강하고 다 복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왜 병을 달고 살았습니까? 왜 그가 한평생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왜 순교했습니까? 다윗같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왕은 됐지만 얼마나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고난을 왜 겪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했지만 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죽어야 됐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지켰는데 박해를 받고 카타콤이 왜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다 잘 되는데.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것은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를 그렇게 보면은 이건 욥기를 잘못 본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 배우는 것은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어도 욥처럼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과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